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 협상이 타결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PP 12개 주요 협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TPP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이에 동참한다면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수출 관련 18,000개 품목들의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며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호주의 앤드류 롭 무역장관은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 수출하게 될 설탕 규모가 20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존 케인 뉴질랜드 총리는 자국 내 유제품 수출 품목 93%에 대한 관세 삭감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TPP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쉬워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루살렘에 테러 공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 두 명의 자택을 오늘 전격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주택들 가운데는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신도 5명과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들의 주택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저녁 비상안보회의를 열고 테러분자들의 주택 파괴 작업에 속도를 내고 테러 용의자들은 재판 없이 투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최근 폭력 사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을 향해 돌을 던지던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2명이 사살됐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오늘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협정, 이른바 안전한 항구협정은 유럽 시민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미국 사회연결망 매체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과 전송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당국에 인터넷 기업들의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 유럽 운영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아일랜드 사생활 보호 규제 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유럽에 진출해 있는 4천여 개의 미국 인터넷 정보 업체들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일본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일본 도쿄대 가치다 다카키 교수와 캐나다 퀸스대학 아서 맥도널드 명예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가치다와 맥도널드 교수가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했다며 이는 우주에 대한 관점에도 중대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중성자가 베타 붕괴로 양자와 전자로 파괴될 때 방출되는 물질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어제 발표된 노벨 생리의학상도 차지하는 등 잇따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오는 25일 데니스 사소 응게소 현 대통령의 3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콩고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연령을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게소 대통령의 나이는 현재 72세로 그의 3선 도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예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이 로켓 공격을 받아 예멘군과 아랍연합군 병사 15명이 사망했다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리는 현지 언론에 이 같은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이번 공격 역시 예멘 정부와 1년 넘게 내전을 벌이는 후티 반군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은 이날 정부 관리들이 사용하던 아덴의 한 호텔과 아랍 동맹국에서 파병된 친정부군 막사시설 등에 모두 세 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은요, 웬만한 감기약 정도는 약국에서 약을 짓지 않아도 일반 상점 약 진열대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사서 집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몇몇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올리고 있는 터에 가벼운 증상이 아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제까지만 해도 15달러쯤 했던 약값이 하루에 700달러가 넘게 뛴다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지난 8월에 미국의 유명 항생제 가격이 그렇게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비판을 했었죠. 뉴욕 증시까지 영향을 끼친 뒤에 약값이 겨우 제자리를 찾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모든 약값은 제약회사들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약회사는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약의 효능과 가치 등을 따져서 약값을 정하고 또 올리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회사에서 약값을 30배나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맞는 특정 질병에 걸린 약이 필요한 미국인들이 이 약을 사 먹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요. 유전병에 걸린 70을 바라보는 미국인 남성이 병 치료를 위해서 55년 동안이나 같은 약을 먹어왔는데 한 달 약값이 한 400달러쯤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 약값이 1,800달러나 든다고 하네요. 약값 때문에 이 남성의 아내는 약값을 벌기 위해서 시간제로 일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등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약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나서서 약값 폭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망이 밝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22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요.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4도에서 24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3도에서 21도 분포, 개성 맑습니다. 12도에서 2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Simply Red가 부릅니다. You've Got It 골랐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내용 먼저 살펴보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존엄사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또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고록을 발간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And today I am proposing what I consider to be common sense approaches.
네. 클린턴 후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총기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공약의 핵심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연방 총기 규제법에 따르면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총기를 구매할 경우 신원 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량의 총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총기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총기 소매업자와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총기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완전히 끝낸 뒤에 총기를 넘기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아도 총을 살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신원 조회가 사흘 이상 걸릴 경우 이 구매자의 신원이 불확실해도 이 총을 팔 수 있는 현행 규정의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 중범죄 전과자도 이 허점을 이용해서 총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인 이 딜런 루프의 경우도 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서 이 총을 살 수가 없는 전과자였는데요.
네.
하지만 그 FBI의 신원 조회가 늦어져 이 사흘을 넘기면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루프의 총격으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또 현행 총기 관련법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005년에 제정된 총기 판매자 보호법도 이 폐지한다는 공약인데요. 이 총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이 법으로 인해서 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와 불법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은 현행 규정과 법을 많이 또 고쳐야 하니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총기 문제는 의회 내에서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찬성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그래서 총기 규제를 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하지만 이 만약 의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다면 행정명령을 발효해서라도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줄곧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 클린턴 후보가 총기 규제를 촉구했고요.
네.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하자 클린턴 후보는 즉각 총기 규제 강화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미국 최대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에 맞설 전국적인 총기 규제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오리건주 총기 난사 사건 참 많은 미국인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그 오리건주에 있는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이 범인은 여러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고 이 또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봐서 이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하면 총을 쐈다 이렇게 알려져서 더 충격을 더했습니다.
네.
범인은 올해 26살인 크리스하퍼 머서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토요일 부검 결과 범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머서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불만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리건주 총격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교내 총격을 모의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북서부의 썸머빌 고등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를 계획한 재학생 4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고요. 학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총기 난사 계획을 모의하다 이를 엿들은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네.
이 학생들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요. 총기 규제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클린턴 후보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클린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후보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지만 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이런 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 총기 사건은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총기 법보다는 정신질환 문제를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가요,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과연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주지사가 서명을 했네요.
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존엄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지 거의 한 달 만인데요.
네.
브라운 주지사는 한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신학교에 다닌 일이 있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존엄사 법안에 서명할 결심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문제로 몹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톨릭 주교와 의사 등 각계 다양한 사람들의 찬반 주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네.
만약 존엄사 법이 있다면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데 위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권리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이 존엄사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불치병에 걸렸을 때 위안을 줄 수 있는 법이 존엄사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존엄사법이 뭔지 좀 알아보고 가죠.
네, 불치병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환자의 생명을 의학의 힘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란 그런 생각에서 나온 법이죠.
네, 이 미국에서 존엄사는 또 조력 자살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단순히 치료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절대. 일단 살 날이 6달도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여야 하고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정신 상태여야 하고요.
네.
또 여러 차례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에게 존엄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또 의사 2명이 이를 허락해야죠.
예. 자, 이미 미국에서 이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까지 포함하면 5개 주가 되는데요. 오리건과 워싱턴, 버먼트, 그리고 몬태나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고려하는 주가 점점 더 느는 추세이긴 한데요. 지난해 4개 주가 존엄사 법안을 고려했고 올해는 워싱턴 DC와 24개 주가 존엄사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으로 채택하는 주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존엄사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겠죠.
네,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환자가 병 간호에 지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번에 어렵게 통과된 거죠.
네.
네. 그전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이 브리타니 메이나드라는 여성의 죽음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메이나드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는데요. 29살, 그러니까 29살 젊은 나이에 악성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 이 존엄사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시 존엄사가 불법이어서 오리건주로 이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나드 씨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죽기 위해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사까지 해야 하겠느냐면서 반문을 했고요.
네.
이 집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게 이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가족들 앞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존엄사 합법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메이나드 씨가 숨진 뒤에도 남편하고 유가족들이 계속 이 존엄사 합법화 운동을 벌였는데요.
네.
결국 지난 9월에 관련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고요. 또 어제는 주지사까지 서명을 한 건데요. 자, 주지사가 서명을 했으니까 이제 법으로 발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존엄사 법안은 정기회기가 아닌 특별회기 기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기가 끝나고 90일이 지난 뒤에야 발효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내년이나 돼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미 언론과 회견을 했다고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어제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 발간을 하루 앞둔 일요일 USA Today 신문과 회견을 하고 미국 사법부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한 책임을 지고 월가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경영진도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네.
이 불법 행위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주체가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이 경영진 개개인에 대해서 더 수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할 월가의 경영진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하지만 그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경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의 경제 범죄가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이 기업들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고요. 이 월가의 경영진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다른 사법기관들은 개인이 아닌 금융업체를 기소하거나 이 기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버냉키 의장이 회고록에서도 미국 사법부의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이 회고록의 이름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인데요. 이 버냉키 전 의장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을 이끌면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회고록 발간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 버냉키 의장은 회고록에서 월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싶지 않았고 또 지원할 이유도 없었지만 금융체계가 붕괴되면 경제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10월 말일부로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이 하원 의장입니다.
네, 자, 하원 의장을요 영어로 Speaker of the House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은 연방 하원을 대표하는 자리죠.
맞습니다. 연방 하원 홈페이지에는 하원 의장의 임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하원 지도자로서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하원의 행정 책임자고 수석 위원이다. 또 하원 다수당의 지도자라는 당파적 소임을 수행하고 선거에서 뽑힌 전체 하원 위원들을 대표한다. 하원 의장은 또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연방 상원에 100명의 의원이 있는데 하원 의장을 대표하는 하원에는 의원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모두 435명입니다. 참고로 연방 하원은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데요. 하원 의원은 취임할 때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7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 선거 당시 선거구가 속한 주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네, 그럼 하원의장직도 자격이 있는 건가요?
네, 연방 헌법은 하원에서 하원의장을 뽑는다라고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원을 이끄는 하원의장이 꼭 이 하원의원일 필요는 없는 건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하원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예, 자, 이 하원의장직은 언제부터 있던 자리인가요? 당연히 연방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겠죠.
맞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뽑힌 프레더릭 뮬렌버그 하원의원이 초대 의장직을 수행했는데요.
네.
뮬렌버그 의장은 초대 연방 하원이 시작된 1789년 4월 1일부터 의장직을 시작해서 모두 두 차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네. 자, 하원 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리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만들 때 이 하원 의장은 그저 회의장에서 교통정리나 하는 중재자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이 미국 건국 초기에는 별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1811년 제12차 의회에 헨리 클레이 의장 때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클레이 의장 때부터 하원 의장이 큰 힘을 갖게 됐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켄터키의 지역구가 있던 클레이 의장은 이전 의장들과는 달리 법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네.
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원 운영 규칙을 정했을 뿐더러 또 자신이 지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초에 클레이 의장 때부터 힘이 세진 의장의 권한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브래킷 리드 의장과 조셉 캐넌 의장 때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네, 절정에 달았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 이 의장 권한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1910년에 들어서 몇몇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캐넌 의장에게 반기를 들고 이 하원 의장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네.
이 결의안은 먼저 하원 의장이 의사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사 운영위원회라면 이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정하는 위원회죠.
네.
이 결의안은 또 하원사나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하원 의장이 배정하는 권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하원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네, 뭐 옛날보다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 진행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전히 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네.
이 하원 의장이 입법 현안을 조정하는 등 몇 가지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발의된 법안을 어떤 상임위원회가 다룰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옛날처럼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지는 못하지만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대다수를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상원에서 하원의장격인 이 다수당 원내대표보다 이 하원의장의 힘이 더 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즉 하원의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하원의장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뽑는 건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라 2년마다 한 번씩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구두투표로 의장을 뽑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하원 다수당 대표가 의장이 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공화국 두 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내고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다수결 투표니까 이 항상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낸 후보가 자동으로 의장이 됩니다.
네.
현존 베이너 의장이 지난 2011년 1월 5일 투표를 통해 하원 의장이 됐고요. 올해부터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원 의장이 모두 몇 명이었나요?
네, 이 베이너 의장까지 합쳐서 모두 53명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의장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민주당 소속으로 텍사스의 지역구가 있던 세뮤얼 레이번 의장이었습니다.
네.
레이번 의장은 무려 17년하고 두 달 그리고 이틀을 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짧았던 기간은 단 하루인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뉴욕주의 지역구가 있던 테오도르 포메로이 의장인데요.
네.
당시 이 포메로이 의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포메로이 의원이 1869년 제40차 의회가 끝나는 날에 하루 동안 의장직을 맡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또 몇 년 전에는 여성 의원이 하원 의장직을 맡았죠.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지역구가 있는 낸시 펠로시 의장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7년 1월에 하원의장이 뽑혔고 한 차례 연임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하원의장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까지 최연소 하원의장은 1839년 12월에 뽑힌 로버트 헌터 의장으로 당시 30살이었고요. 반면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1933년 3월에 뽑힌 헨리 레이니 의장으로 당선 당시 72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골랐습니다.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화 노예 12년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에서 성행한 노예 제도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렸는데요. 지난 2014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또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독립한 뒤에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나옵니다.
네, 남북전쟁이라면 역시 미국 역사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두고 북부연방과 남부연합이 치열하게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오늘은 남북전쟁을 주제로 다룬 영화 첫 번째 시간으로 전쟁 기간 중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에서 벌어진 게릴라전을 다룬 영화 라이드 위드 데브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지난 1999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타이완계인 앙 리가 감독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자막이 올라가면서 시작된다. 미주리주 서부에서 남북전쟁은 정규군이 아니라 주로 민병대 사이의 전투였다. 부시 웨커라 불린 남부 민병대는 북부군과 북부를 지지하는 제이호크 민병대를 상대로 유혈 투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어느 한편을 들거나 중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1861년 미국 미주리주 서부 A사 차일스 씨 집에서는 화창한 날씨 아래 딸의 결혼식이 열린다. 이런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지역이 미국 연방에서 분리되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이곳 마을 주민들은 이웃 캔사스주에 있는 북부 연방주의자들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한다.
I've been thinking, Jack Bull, a wedding is a peculiar thing.
It's no more peculiar, Jack, than slavery.
Well, that's certain. That's why I've often wondered for what cause those northerners are so anxious to change our southern institutions.
이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제이크 로델과 제이크의 친구 잭 차일스가 나옵니다. 둘은 중마고우로 잭은 A사 차일스의 아들이었고 제이크는 독일계 이민자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붙어다니던 두 사람은 당시 벌어지던 전쟁을 언급하는데요. 제이크는 북부 연방이 무슨 권리로 남부 사람들의 제도를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You are to see tomorrow, Mrs. Keitzer. The war is sure to come now. This is a session. Mrs. Keitzer's husband will take you in St. Louis.
Pa, I told you, I'm not going to huddle with all the other Lincoln-loving Germans in St. Louis.
It is safer.
이어 제이크는 결혼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이크를 본 아버지는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서 위험하니 이제 집을 떠나 안전한 세인트루이스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자신이 남부인이라면서 이 권고를 거절하는데요. 그러자 제이크의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독일계 이민자들은 누구와 친구를 하든 남부인들의 적이라면서 다음 날 고향을 떠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북부 연방을 지지하는 캔사스의 제이호크 민병대가 잭의 농장을 습격한다. 결국 민병대는 잭의 아버지를 사살하고 잭은 친구 제이크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다.
Father, come on. Don't you die here too.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주리주 서부와 캔자스주의 당시 상황이 아주 복잡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토니 호이치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1850년대 중반에 노예제가 서부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갈등의 최전선이 바로 캔자스주였습니다. 캔자스주는 원래 1820년에 나온 미주리 협정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주가 될 때 노예 제도가 없는 자유주가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1855년에 치러진 캔자스주 선거에서 미주리 쪽 사람들의 농간으로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죠. 이들이 노예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서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옹호론자들이 유혈투쟁을 벌입니다.
영화에서는 북부 민병대가 잭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남부 민병대가 북부 연방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민병대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토니 호이치 씨의 설명입니다.
남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캔자스가 자유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렸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861년 버지니아주 메나세스에서 남북전쟁의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5년 전에 벌써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주민들은 노예제를 놓고 갈려서 서로를 살육했습니다.
So you were in on Lafayette, huh?
잭의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잭과 제이크는 남부 민병대에 가담한다. 1년이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잭의 아버지 A사 차일스를 죽인 북부 민병대원들을 찾아내 이들을 죽이고 복수한다.
Boys, I love riding with George Clyde. Makes Yankee killing as entertaining a pastime as greasing ganders.
Who guns are those?
제이크는 민병대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여기에는 게릴라 대장 블랙 존, 냉혹한 성격을 가진 피트, 또 조지 클라이드와 그와 함께 다니는 흑인 대니얼 홀트가 있다. 특히 홀트는 명사수였고 클라이드는 다른 민병대원들이 흑인인 홀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지 않을 정도로 홀트와 가까웠다.
제이크와 잭이 속한 민병대는 어느 날 한 농장에 머물고 있다가 북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 중에 제이크는 왼쪽 새끼 손가락 하나를 잃습니다. 바깥으로 농장을 벗어난 제이크 일행은 남부 민병대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이크는 북부군으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옛 이웃인 엘프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제이크는 엘프를 통해 포로를 교환하자는 서신을 북군 쪽에 전달하자고 블랙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It's time for our winter hibernation. I have gathered the names of loyal Southerners who shall provide for us. We'll group in fours.
남부 민병대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자 싸움을 멈추고 패를 갈라 겨울을 보낸 뒤에 다시 모이기로 한다. 제이크와 잭은 조지 클라이드를 따라 에번스 씨 농장으로 가기로 한다. 그런데 에번스의 농장으로 막 출발할 무렵 제이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
Well, Dutchie, that federal Alf Bowden, he rode straight from here and killed your father.
제이크의 제안으로 북군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 풀려난 엘프가 고향으로 돌아가 제이크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이크는 분노하기보다는 허탈해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엘프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북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Abel Evans, George Clyde. Sorry we can't offer you proper hospitality, but
남부 게릴라들은 다음해 봄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이크와 잭, 조지 클라이드, 그리고 흑인 홀트 일행은 에번스 씨의 농장 근처에 있는 숲에서 움막을 짓고 겨울을 나기로 합니다.
Well, how do? You must be Miss Evans.
I'll bring you some supper.
어느 날 제이크 일행의 움막에 한 여인이 먹을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에번스 씨의 며느리 수 리였습니다. 수 리의 남편은 전투에서 북부군에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제이크의 친구인 잭이 미망인인 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에번스의 농장이 북부 민병대 습격을 받는다. 북부 민병대는 농장 주인 에번스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 뒤늦게 농장에 도착한 제이크와 잭 그리고 홀트는 북부 민병대원들을 추적한다. 제이크와 잭 그리고 홀트는 민병대원들을 따라가 이들과 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잭이 팔에 심한 총상을 입는다.
네, 결국 제이크 일행은 봄이 오기 전에 북부 민병대원들하고 마주치고 또 전투를 벌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이크의 친구 잭이 크게 다친 뒤에 결국 목숨을 잃는데요. 그러자 제이크와 홀트는 수 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봄이 되자 다시 민병대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영화 Ride with the Devil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영화 Ride with the Devil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부 민병대로 돌아간 제이크와 홀트가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orth it, worth it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를 하나 사드릴까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y friends at a store called Brookstone.
Does it feel good?
Well, here's the massage starting now.
All right, Josh, gotta be frank and honest. No, because my dad's been wanting it for a couple years.
Oh, this is the most expensive.
Yeah.
Why is it so expensive?
$4,000. But it's worth it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if you have parents who are older.
제가 친구들과 함께 안마의자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안마의자를 이용해봤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몸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는데요.
My other friend Jackie expressed to me how she thought it was so expensive.
제 친구 Jackie는 This is the most expensive. Why is this so expensive? 라고 했습니다. 의자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죠.
But I told her that it's probably worth buying.
네, 하지만 제가 의자가 비싸긴 하지만 $4,000를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죠. 영어로
Yes, $4,000, but it's worth it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라고 했는데요.
안마의자가 $4,000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it's worth it. It's worth it.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Today's phrase is worth it. Worth, W-O-R-T-H, it, I-T, worth it. Worth it means that something is useful or important.
오늘의 영어 표현, something is worth it인데요. Something is worth it. Worth it은 무엇인가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어. 영어로는
This movie is worth it to watch 또는 This movie is worth watching 할 수 있죠?
또 이 시계는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칠 가치가 없어. 영어로는
It costs a lot to fix this watch. It's not worth it to fix it. 또는 It's not worth fixing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의
Something is worth it. Worth it.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es it feel good?
Well, here's the massage starting now.
All right, Josh, gotta be frank and honest. You know, because my dad's been wanting it for a couple years.
Oh, this is the most expensive.
Yeah.
Why is it so expensive?
$4,000. But it's worth it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if you have parents who are older.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정상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전경을 즐길 수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 그렇죠.
It was a long climb up the hill, but the view from the top was worth it.
오늘의 영어 표현, worth it. 무엇 무엇 할 가치가 있다. Worth i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미카의 해피엔딩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Pick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Oh, feel as if I'm where you stand. And I
keep walking around. If I pretend that nothing ever went wrong, I can get to my sleep, I can think that we just get on.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Oh, feel as if I'm wasted. And I'm wasted every day. Oh, I sense the way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3년 10월 6일 오늘 이집트군과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군을 공격함으로써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As Egypt and Syria attack Israel on the Jewish holy day of Yom Kippur. The fighting ends on a ceasefire.
이는 6년 전 발생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5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오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에 1948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1956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이어 1973년 오늘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전쟁 초기에는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결국 시리아군은 골란고원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4일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 이스라엘이 유엔의 휴전협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종료됩니다. 1927년 10월 6일 오늘 역사상 최초로 영화에서 배우의 목소리가 나오는 유성 영화 재즈싱어가 개봉됐습니다. 이날 주인공 알 존슨의 목소리가 뉴욕 워너브라더스 극장에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영화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전 워너사가 영상과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영화 음악을 합성한 영화 돈주왕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영화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재즈싱어는 무명 감독인 앨런 크로스랜드가 브로드웨이의 히트작을 88분짜리 영화로 만든 것으로 개봉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35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흥행 수입을 거둬들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워너사는 메이저 영화사로 발돋움했고 배우 알 존슨 역시 일약 대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